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할지라도 영원한
오신 주 예수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그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모두 깨워주셨는데 하나님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더해 주셔서 다시금 대제사장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 제일 앞에서 선두에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조그만한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부산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실 말씀과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우리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변함없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 다시금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우리 지하교회들이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일이 성품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영로교회 46년 전에 이 부산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귀한 복음의 역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수많은 중재직들과 우리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부산 땅에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한 말씀하시면 우리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주의 사람들이 더욱더 빛나는 얼굴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는 사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이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일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의 보석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통일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노래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첫박탄 부산 땅에 우리 수영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수많은 중재직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들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수의 말씀이 강단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부산 땅이 이 땅에서 그 어느 땅보다 살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술집이 문을 닫고 음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절들이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짓눌려 사는 인생들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당당한 인생들, 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통찰이고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미련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지 않아도 될 사서 고생을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곧 지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삶을 결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지혜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금방이라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내 친구 하나, 내가 일하러 나갈 일터 하나, 사랑하는 내 가족, 몇몇 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잘 산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이 잠언은 우리를 본질 앞에 가져다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데 있고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을 때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실은 이 지혜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지혜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는 돌을 닦는다고 지혜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졌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지혜를 단도직입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듣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수많은 문을 열 수 있는 지혜의 열쇠가 우리 손에 당당히 지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상 무엇보다도 끈끈하고 가깝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관계의 무게가 결정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은 가슴에 새기고 평생의 이정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 이들은 그것을 흘려듣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옆집 아줌마 아저씨의 말의 무게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경험했지만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에는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우리 메시지의 무게를 결정하고 그 메시지의 무게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게를 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첫부터 끝까지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박차고 일어나서 죄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까지 잡아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삶 가운데 지혜를 터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10년 전, 20년 전에 맺어놨던 어떤 자그마한 간증으로 그때 받았던 그 어떤 형태의 득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현장 속에서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마치 관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도외시돼서 그저 우리끼리 풍류를 즐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현실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현실을 어떻게 하면 도피할까 고민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마주대해서 현실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주님과의 교제이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들이 들을 때 그곳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들을 위축되지 않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또 낭독하고 통독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아로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경계해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인들이,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혼란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의 옛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상대적인 이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백세를 살아보니의 저자였던 우리 연세대 김영석 교수는 자신을 괴롭히고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세만 살아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악당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세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에서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의 그 악인들이 이루어놨던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업적들은 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 코앞만 보고 사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오늘 배부를 수 있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까? 매일 궁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저 먼 곳,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의 관점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의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것들 줄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인은 자신의 힘으로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꺾고 그 자리에 겨우겨우 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형통을 허락해 주시고 장래와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를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은 술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많은 내용들이 술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술은 참 묘합니다. 액체에 불과한데 그것이 몸 안에 들어오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흥분이 되고 상상력이 자극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괴력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이 깨면 끝입니다. 온통 토사물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엉망진창된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 감각을 앗아가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이 대단히 기쁨이 올라오지만 그 술을 마시면 우리는 통제 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해 두었는데 본문 33절과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여러분, 술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던 술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나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은 한 다리만 건너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친척, 내 친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대는 매 순간마다 이 술을 권장합니다. 술의 힘은 막강하고 부작용도 매우 크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술이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바른 이성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가볍게 그 죄를 대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술을 먹으면 그것을 경감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술을 권면하고 술 마시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권면하고 권장하는 이 무기나는 시대를 도를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술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넘어뜨렸습니다. 술은 단순하게 알코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은 실은 모든 문명의 이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술은 문명의 이기이고 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실은 중독사회입니다. 술과 같은 형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오고 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 성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무게를 이기고자 생각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잠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어느새 그것에 완전히 우리는 덮어씌워져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된 자들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흐리멍텅합니다. 매 순간마다 현실을 도피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도피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고 현실을 풀어가야 할 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해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초대 공동체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초대 공동체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보였고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술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성령의 새술에 취했을 때는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술의 유혹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힘있고 능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음녀의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그 탕자는 이방 땅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음녀들과 미래를 약속했지만 음녀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돼지 지엄 열매를 경쟁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였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음녀였던 데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나시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다 밀리고 눈이 뽑혀서 이방민족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처에 이와 같은 음녀들이 있습니다. 음녀들이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해서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넘어가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요셉에게 있을 때 요셉이 그 현장에서 그 달콤한 유혹에 취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삼류 막장대자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걷어차버렸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경로대로 아름답게 빛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음녀들이 수많은 형태로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달콤한 유혹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녀들의 유혹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계한 이 세 가지, 그 죄인들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과 술과 음녀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좀먹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유한합니다. 이 소중한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르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얻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교회만이 실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는 유혹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실은 우리를 세상 어떤 무엇도 유혹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다른 무엇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것을 선택하여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실은 온라인은 양날의 검입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금방금방 바뀌어서 그곳 가운데 수많은 음란한 것도 대할 수 있고 그곳 가운데 근거 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몇 가지만 눌러보다 보면 몇 시간이 금방 가고 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21세기의 음녀는 유튜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신 것은 그저 그런 모니터만 바라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창조물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체온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주변에 그를 아끼는 수많은 공동체 일원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자기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기에 그 주변에는 그에게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솔로몬은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다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백신도 맞고 또 이 오프라인 속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가지고 막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